임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가 지났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을 안 엎질러야 될 텐데. 저도 지난주에 일을 버려놓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되게 당황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서울의 잠실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한 45분, 45분 넘으면 안 된다 그러길래 시간 맞추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거기 설교하고 일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전혀 막히지 않아가지고 빨리 왔더니 목사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너무 빨리 오셨다고, 빨리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먼 곳이지만 현산교회 성도들을 본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었고, 저한테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통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친구로까지는 가기 힘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까지 느껴지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산교회 제가 일찍부터 제가 알았고,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꾸려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제가 소문으로 듣고 했기 때문에 참 귀하다. 멀리 있지만 너무 귀하다. 마음이 참 좋고 감사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되게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네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도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선교 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또는 아, 이거는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교학에서 다루어야 할 말씀이기 이전에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론에서 다루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들라, 마테티우사테라는 복수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 뭐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요즘 문법은 별로 시험에도 별로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사 구문은 ing형이 붙은 구인데 부사구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라는 방법을 말할 때 감으로서, 그리고 세례줌으로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굳이 네 개의 명령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 놨기 때문에, 한글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에도 상당한 부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당시 유일한 교회였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둥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건데,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제자를 만드는 거다.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육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돌아오면 가만히 놔두나요? 교육을 시키겠죠. 교리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믿으면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집에 가서 살면서, 주변의 이웃에게, 학교 가서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뭐 직장에서, 하여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첫 번째 제자 만드는 단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하여금 계속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아서 교회 회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순종하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우리는 전도하고 세례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육받아 왔기 때문인 것,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전도회 오면 상 줍니다. 전도 몇 명 했느냐에 따라 상 주잖아요. 이 교회도 그 전도 초청 주일에 있던데 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면 상 받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왔다. 아,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였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마구 쏟아져 왔습니다. 교회 간판 걸면 막 모여들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스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상가교회 갑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현상교회는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저 같아도 상가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저희 딸이 개척교회를 시작해,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저희 딸이 아빠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왜 사람들은 작은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야, 생각을 해봐라. 너 같으면 슈퍼마켓 가겠냐, 구멍가게 가겠냐.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대형마트 가지, 구멍가게 안 가는 위치하고 너무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딸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오지 않고 오더라도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한번 오고 그러면 그냥 됐지? 내가 한번 가줬다? 하고 끝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너무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안 믿어지시죠?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정말 한국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먹고 먹고 사는 지금 이 수준은요. 선진국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은 아직 조금 미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울산, 거제도 이런 곳은요. 벌써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소비 수준은 우리나라가요.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들요, 뭐, 불평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왜 가야 되지? 교회에 왜 내가 가야 되지? 주일날, 전부 다 차 있으니까 그냥, 차 몰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고 공기 좋은 곳 많은데 왜 교회 키키한 냄새 나는 데 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것까지 교회가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27편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강력한 공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사탄에게 많이 당했구나. 그 세 가지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헛수고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열정적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헛수고한다면 그것처럼 허탈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헛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는 아주 처절하게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자녀를 화살 촉에 비유했는데 화살에 비유했는데 화살을 만들려면 고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화살을 깎아서 잘 단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교육해야 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주일학교 영역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교육하고 훈련받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자녀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가정.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물론 뭐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가장 오래 있는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니까 그래도 가정이 제일 오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학원까지 보태면 이제 그건 학원은 사회 영역으로 넣는다 치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된 상황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네 영역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이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일학교 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보세요.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교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교육하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세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하루에 세 번 또는 두 번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네덜란드 전통은요. 제가 배운 네덜란드 전통에서는 하루 세 번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안 믿어지시죠? 세 번요. 제가 하루 세 번씩 가정예배 드리는 거를 지금 18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아이 때문에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다시 되돌려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번 이상 제가 하고 있는 거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고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께 배운 건 명절 때 설날, 추석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것도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없으신데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예배 드려요. 제발 좀 가정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하도 어머니가 하도 이제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와고 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드린 가정예배 1년에 두 번.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찬송가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습니다. 기도 내용도 똑같아요. 거의 제가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뭐 그렇게 달갑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좀 어색하죠. 아버지가 뭐 몸에 안 맞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시골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해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엄연히 계신데 어머니께서 자 앉아라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분위기는 썰렁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이상 세 번 이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을 동안에 이제 흉내 내기 시작했고 참 좋구나 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가능한 것이 이분들은 직장을 정할 때 집 가까이 정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가정예배. 점심 먹고 가정예배. 점심 때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거예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직장을 찾습니다. 멀리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기서 서울까지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야 한 15분, 뭐 10분 자전거 타고 가서 직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정도니까 그 사회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상황은. 그리고 사회 자체도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저녁 6시 되면 가게 문 닫았습니다. 저녁 6시 넘으면 문을 닫지 않으니까 그 전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점점 미국식 경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제가 떠나는 8년, 7년 이제 지날 때쯤에는 목요일 날 저녁은 슈퍼마켓 문 여는 날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4 hours economy 해서 미국 이 분위기가요, 돈이 무서워요. 유럽을 점점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상황들이 점점 시작되는 거 보고 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한 십몇 년 지났는데 벌써 제가 한 번도 중간에 다녀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가정이 가정 중심의 삶에서 이제 회사 중심, 돈 중심의 사회로 사회가 점점 파괴되고 제가 볼 때는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전통을 보고 야 너무 좋구나라고 하면서 일을 배웠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통은 하루에 두 번입니다. 아침하고 저녁입니다. 스코틀랜드 전통하고 네덜란드 프랑스 전통하고 차이가 두 번과 세 번도 있지만 식사 전과 식사 후에 하는 것의 차이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전통은 식사 전에 합니다. 스코틀랜드 전통을 따르려면 가정예배가 길어질 수가 없죠. 준비해 놓은 게 다 식어버릴 테니까. 대신 네덜란드 전통, 프랑스 전통을 따르면 밥 먹고 나서 기분 좋게 뭐 한 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겹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도 오늘 강의하는데 재밌으면 계속 한 2시간, 3시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들 이제 가정예배 하면 애들이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긴 하는데 있지만 대체로 재미있어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의 얘기들도 많이 나눕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 1500년대에 만든 가정예배 지침서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졌고 최후입니다. 사실은 교회적으로 그걸 만든 것은 그 뒤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가정예배 때 자녀들과 반드시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인도하듯이 그렇게 가정예배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예배라는 말을 사실 거기 갖다 붙이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그거를 교회 예배 모금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기도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가정 기도회 또는 가족 기도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공적 예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기도회니까 뭐 거기 간증도 있어도 되고 뭐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한 가지 빠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 찬송, 기도 15분 정도 좋은 시간이죠. 뭐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바쁠 때는 기도만 하고 오늘 끝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경직된 예배 형태를 생각하면 가정예배 절대로 오래 못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함께 형제 자매로 앉아서 듣는다. 함께 모인다. 이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사실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잖아요. 그럼 자식하고 동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예배를 소집하고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가정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정예배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강의나 또는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확인해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가정조차도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예배 역사를 살펴보면요. 미국을 통해서 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는 선교사들이 가정예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한번 그냥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서 은혜를 주신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되노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안정되게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한국에 잘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엄연히 우리의 역사 전통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놓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예배를 안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좋은 방법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 침대에 가서 성경을 읽어줄 수 있겠죠. 그것도 일종의 가정예배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세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바빠지면서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배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저녁에 오면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도 너무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그러니까 함께 앉아있을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일단 식사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해요. 이게 기본인데. 우리나라 말도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식구. 식구라는 의미가 뭐냐면 함께 식탁을 함께 같이 하는 그게 식구지요. 근데 이 시간도 못 가지는데 무슨 가정예배. 이거는 사치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탁인데 제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라. 적어도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불가능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우선 본인도 행복해지고요. 부부관계도 행복해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끌려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하기를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교회 가서 제가 가정예배도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4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아니 한국에 계시면서 한 번도 저녁에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한 적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단 말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서울에 있는 분인데 제 신학교 친구예요. 신대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왔는데 지금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구나. 바로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다. 저랑 칭찬해도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 평가 절하 됩니까? 그분을 칭찬하니까? 아, 저도 한국 들어와서요. 2001년 12월 5일 제가 한국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 한국, 일본 월드컵. 정말 한국이 잘 살게 됐더군요.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요. 울산에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울산은 정말 잘 삽니다. 공기 안 좋고 물가 비싸고 물 안 좋은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죠 제가. 그 왜 가냐? 근데 가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SK 뭐 화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삼산동이라고 지금 그쪽은 뭐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가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지금 빠졌죠? 갑자기 지금. 네? 좀 도와주세요. 19. 아, 저녁 식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로 빠졌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부교육자로 아침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오는데요. 아내 얼굴 볼 시간 없고 자식, 자녀들 얼굴 볼 시간 없더라고요. 가정예배? 뭐, 그 물간도 간 거예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한국에 적응한다고 그렇게 살았더니요.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요, 셋째 임신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자고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회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는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해서 제가 과감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홈스쿨링이라는 걸 이제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발부둥 친 게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 또는 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저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꼭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발버둥이었던 거죠. 제가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예배를 제가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이 안 되죠. 학교. 제가 기독교 학교라는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고 시작한 게 벌써 7년, 8년 전입니다. 샘물기도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제가 이제 책도 하나 썼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딸이 첫째, 둘째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요. 걔한테 위협하는 벌이 뭐냐면 너 학교 안 보낼 거야? 학교 안 보낸다 그러면 애들이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숙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풀면 그게 그냥 끝이에요. 집에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숙제 내주면 뭐 집에 와서 답 적는다고 답 받아 적는 게 너무너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이 한국 와서 제가 숙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숙제들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과학의 날 행사를 하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야 됐어요. 비행기를. 모형 비행기를. 그게 가격이 8,000원인가 그런데 무명고에서 사왔습니다. 근데 이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만들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교생 모두의 이걸 만들어서 그 다음날 날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두세 시간을 12시, 1시까지 만들었잖아요.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숙제가 어려운 줄 몰랐죠.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들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과학의 날 행사에 던졌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날아보지도 못하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박살나는 걸 제가 눈으로 바로 저희 집 바로 뒤가 초등학교입니다. 보고는 집사람이 속된 말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문교부에 그 당시 교육인척자원부에도 하나 올리고 교육청에도 하나 올리고 초등학교에도 하나 올렸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과학의 날 행사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학생 600명이면 8,000원, 6,848원이면 480만원 아니에요? 480만원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과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거였어요. 공격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공격이 되어버렸는데 두 아이의 몇 학년을 둔 아이의 엄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울산교회 부목사 부인이 있었다. 이야, 추적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밝혀졌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뭐 권사님이 초등학교 권산 초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신 권사님이 잘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아니 뭐 이런 글을 올렸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글을 읽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시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그냥 따라하면 되지 그거를 지적했다라는 것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나 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락 온 거는 통장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어머니께서 쓰신 글이 너무 좋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드는 교육마당이라는 잡지에 좀 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글을 안을 제시했으니까 교육마당이라는 책 맨 앞에 이 글을 당신 이름을 싣고 원고료까지 주겠다. 그래서 통장번호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글을 어디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고 교육청에 올리고 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자만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걸렸어요. 가만히 있으려다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모님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위협해 오길래 이제 큰일 났다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선수를 쳤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오면 거기 가면 좀 골치 아파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둔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촌지도 못 받고 그 학교 가면 그 조금 까다로운 학부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덕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 집사람이 가서 정식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하긴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학교라는 것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 들어와서. 60점, 70점 맞아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학이 50점, 40점. 왜?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기를 1년, 2년, 2년 반을 다녔습니다. 근데 2년 반쯤 됐을 때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국 학교도 많이 좋아졌고 뭐 거기에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불신자인 거예요.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완전한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이분을 우리 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도 우리 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얘가 나중에 고등학생쯤 되어서 아빠 나는 진화론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나 창조론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해올 때 내가 이 딸아이에게 말로 설득해서 아이를 되돌릴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진화론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내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계속 같이 있고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생각들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따라하고 뭐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홈스쿨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비냥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면 무신론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에 데려다 놓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거야. 저기서 뭐 설마 뭐 불교 안 가르치지? 이슬람 안 가르치잖아. 유교 가르치면 돼. 혼내지 가서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 가르치고 있을 거야.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 중간쯤 가르치고 있을 거야. 에이 뭐 이슬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중간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사탄의 세계를 가르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요.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근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인정은 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교과목을 보세요.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동물. 맞나요? 그 용어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동물이라뇨. 그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우리도 세뇌됐는데 뭐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괜찮다. 이건요.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 우리가 부모들이 예수 믿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과학 배우고 진화론 배우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정직한 거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 써놓고 끝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학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몇 학부모하고 같이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중에 교회 건물이 안 쓰는데 요 교실 몇 개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해 온다면 저는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그 일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의 임무는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학교가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건 누가 운영을 하냐면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가. 그래서 만약에 홈스쿨링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으면 이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학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모이면 학년이 좀 다르지만 한 10명 정도 되면요. 한 명당 한 30만 원 정도 뭐 월 낸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 모여지네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 월급이 잘 안 되겠구나. 한 40만 원 해서 한 400만 원 마련해서 장소 비용 안 들고 뭐 전기세 안 받고 물세 안 받고 하면 한 사람 먹여 살릴 정도는 되죠. 젊은 사람 한 사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학년이 다 다르면 다른데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거는 그냥 홈스쿨링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년에 맞게끔 자기 진도를 나가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묻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간표를 각자 자기의 시간표를 정하고 해서 각각 학년이 다르지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라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 아니어도 얼마든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선생님이 앞에 다 풀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앉아가지고 근데 한번 풀어봐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풀어봐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원리를 가르치고 자 수학 시간이 50분이면 10분 원리 가르치고 40분 혼자 풀어라 합니다. 자 풀어라. 수업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수업이야. 우리가 3주 동안 미국의 한 학교를 탐방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2주, 한 주간 탐방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다음 주가, 세 번째 주가, 그, SAT 같은 데 해당되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시험을 치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 보고 수학 시간에 수업을 안 하는 걸 보고, 아, 시험 공부하는구나. 아, 시험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 분명히 시험 공부했다. 수업 안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봤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시험 공부했느냐, 수업했냐. 수업했다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지 않고 그 시간에 그대로 풀도록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손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손드는 아이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혼자 스스로 잘 푸는 친구들은 심화된 학습을 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개별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한국은 이게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 안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졸업장을 안 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는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에 누가 보냈냐고요? 안 보냅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돈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료죠. 그런데 대안학교 보내려면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려면 월 적어도 50만 원, 60만 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되려면 뭔가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없어도 돼요. 오히려 외국에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운동장을 만든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만큼 더 크게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100명 정도 되는 학교에도 요만한 마당만 있어요. 이것부터 작아도 됩니다. 운동은 어디 가냐면 마을 운동장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그런 학교 개념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저런 시설, 뭐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해보니까 참 어려운 장애물이 많아서 이것도 힘들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 학교에서도 참 힘들다.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아이들 공립학교 다 보내고 있지만 사실 만족해서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최상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는 상황이 우리의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장 좋은 그 아이디어란 방식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학교에 가면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냐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사회, 체육, 역사, 음악, 미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따라 나왔어. 1 더하기 1은 뭘까? 이런 식의 수학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학의 원리 가운데 삼각형의 네 변의 합은 얼마죠? 180이다라는 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누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거는 사탄의 것이야.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것을 불신자가 발견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찾아낸 것을 잘 우리가 익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경제를 배워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겠냐는 거죠. 돈 버는 걸 배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거 똑같이 배우지만 똑같은 수학 원리를 배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는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목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도 과학은 대표적인 경우에 있죠.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면 진화론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진화론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창조과학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시도하긴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아는 거.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과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자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대충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요. 정말 훌륭한 실력 있는 성경을 많이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학자가 되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학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윤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학교를 만들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겨우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한 131. 제가 어디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31개인데 최근에 좀 더 생겨서 한 40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희망이 없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사회. 제가 지금 봅시다. 가정. 별로 희망 걸 게 없죠. 두 번째. 학교. 별로 희망 걸 게 없죠. 그리고 뭐냐면 사회입니다. 사회는 뭐냐면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학교 빼고 가정 빼고 교회 빼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뭡니까? 친구와의 관계. PC방.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몰려다니는 영역.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역이 위험한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 무시무시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게임, 아이들끼리 오고 가는 말들, 친구 관계에서의 왕따, 이건 심각합니다.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생략해도 되겠죠.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고 가는 말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끔찍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사용하는 말들. 정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성 얘기하는데 부정적 사회성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어 보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차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찬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아이들이 친구하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상처를 당하면요. 회복이 힘들어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고 끙끙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부모의 제재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혼자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그 세계 알고 계세요? 다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집을 나갔을 때 아이들 혼자 있으면서 무슨 행동과 무슨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되세요? 신뢰가 안 된다면 엄마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휴대폰을 아무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휴대폰이 없었는데 2개월 전에 샀습니다. 저희 집에 휴대폰이 지금 2개입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세상은 우리 집에 없었습니다. TV 집에 있습니다만은 TV를 볼 때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엄마가 보는 게 뭐냐면 요리 시간. 그 애들이 요리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EBS 그 뭐죠? 최고의 요리 비결. EBS 탐방 갔잖아요. 너무너무 애용.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최고의, 그러니까 아예 볼 시간, 아예 달 볼 기회를 안 주니까 그거라도 보는 거예요. 그거라도. 다큐멘터리 괜찮은 것들 꽤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도 반드시 부모가 함께 보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절제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 꺼라 만약에 본다 할 경우 꺼라 할 때는 아무런 불만 없이 가서 끄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신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저랬나? 어림도 없죠. 막 씩씩거리면서 가서 끄죠. 아니 안 끄죠. 계획이죠. 그랬는데 훈련을 시키니까요. 피차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 끄라 하면 서로 가서 끌라 그래요. 사내 아이 둘이가. 그 정도로 아무 사심 없이 가서 끕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반항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끝이 없습니다. 아, 꿔야 되는 건지 알죠? 그렇게 해서 절제시킵니다. 절제를 시키죠. 그러나 볼 때는 은혜입니다. 그 선택도, 프로그램 선택도 부모가 선택합니다. 은혜, 감사한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조금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부모는 집니다. 이게 좀 싸움하자는 걸로 들리는데 사실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부모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TV에 던져놓습니다. 또는 친구 집에 놀러가 던져놓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가지고 친구끼리 뭐 하는지 아세요? 친구끼리 모이면 우리 성경 보자, 기도하자 할까요? 친구끼리 모이면요, 또래끼리 모이면요, 어떻게 하면 일탈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좋은 친구를.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귀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 놔두면요, 이상하게도 나쁜 거를 추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박소리하고 닭소리하고 이거를 추억이라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그걸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규율을 깨는 것을 죄인들은 즐거워합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금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죄된 것이기 때문에 모양도 버려야 될 것인데 이런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영적인 부분에서 목을 메고 있냐면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하나에 모든 신앙이 지금 목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거꾸로 중요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겁니다. 사실 옛날에도 주일학교의 영향은 굉장했죠.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나 회심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몰려오는 새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 교회에 몇 번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거의 99%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서 빵 먹으러 교회에 한번 들러봤던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오기가 쉽습니다. 주일학교의 영향력이 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볼게 아닌 것이죠.